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가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연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그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3일 미한 안보협의회에 참석하면서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에스퍼 장관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adjust our exercise posture either more or less depending on what diplomacy may require.
에스퍼 장관은 외교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혹은 더 작게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미한 연합 공중 훈련을 축소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예, 에스퍼 장관이 축소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축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 발언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에스퍼 장관의 발언 그 전후 맥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에스퍼 장관은 그 조정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북한 측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해야 할 미국의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지를 넓혀주기 위한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열려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작동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조정하겠다는 말은 그동안에 미국 정부가 몇 차례 이미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축소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았던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도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을 열어놓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외교의 문을 열어놓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요. 대체로 에스퍼 장관이 이번에 미한 공중훈련이죠. 연합 공중훈련, 공군의 훈련인데요. 이것을 축소 조정할 그런 의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이 에스퍼 장관의 이런 언급에 대해서 북한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이 14일 즉각 담화를 냈어요. 다소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데요. 두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좀 그 전후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한 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그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그 담화를 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그 연합공중훈련을 바꾸지 않으면 머자나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발언이 이 담화가 있고 나서 방금 들으신 대로 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그 13일 그 한국과의 안보 회의를 위해서 이제 서울로 가고 있던 중인데요. 서울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지금 들으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훈련을 축소 조정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북한이 즉각도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은 그 김영철 그 아태평화위원회 명의의 담화를 내고 에스퍼 국방장관이 군사훈련을 조정하겠다는 말에 유일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냈는데요. 한 두 가지 점에서 좀 이례적인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일단 한 방향의 목소리를 낸 것 같은 훈련을 서로 북한은 뭐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북한과 미국이 훈련을 중단이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도 미국도 한 목소리를 낸 거고요. 또 국방장관이 외교적 협상을 돕기 위해서 훈련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낸 것이 좀 이례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담화를 내는 그 시차. 전에는 북한이 뭐 한 일주일 또는 2주일 이렇게 좀 그 시간을 뜸을 들여가면서 담화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 전후 과정을 보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거의 반나절 하루 만에 즉각 그 반응을 그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전에 그 미국과의 그 협상을 그 담당했던 인물인데요. 하노이 미북 회담 그 실패 책임을 지고 숙청된 것은 아니지만 이선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이번에 담화를 낸 것도 좀 이례적인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그 에스퍼 장관의 발언 백악관의 지침에 따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사안을 놓고는 결국은 국무부든 백악관이든 국방부가 늘 그 조율하는 그런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프린시플스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매일매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조율합니다. 국방장관이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할 때는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같이 조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백악관의 의중이 분명하게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언급해온 내용들은 잘 아시는 대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상당히 도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신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언급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런저런 미국 내부적인 조율 과정에서 이것이 축소된 형태로 대체로 진행돼 왔는데요. 이번에 에스퍼 장관의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훈련에 대한 기조, 기본 인식, 방침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도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서 군사훈련 축소를 미국 측에 제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한국 문제 정부는 지난해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적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죠. 그래서 일체의 그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과의 훈련도 그 평화정착 또 비핵화 이런 걸 위해서 그 줄인다 이런 데 합증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굉장히 큰 그 연합 그 군사훈련입니다. 그 네. 공중훈련인데요. 네. 미국에서만 한 그 전투기, 군용기가 한 200대 이상 참여하는 큰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지난해부터 중단을 했고요. 올해도 축소를 하자 이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요. 한 2주, 3주 전서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겉으로 공개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한국 정부가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것은 그 지금 비핵화 실무 협상이 상당히 지금 그 정체된 그런 상황이니까 이를 위해서 좀 그 축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아마 직간접적으로 계속 미국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북한은 미국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북한은 사실 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기본 틀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연합군사훈련 중단인 것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중국 측이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쌍중단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 이렇게 양측이 각각 중단하는 것을 토대로 그 전제에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그 기조는 바로 이 쌍중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그야말로 북한의 입장에서도 뭐 진전을 본 것은 거의 없거든요. 비핵화도 진전을 본 것이 없지만 또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상응 조치로서 얻어낸 것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의 기본 말하자면 바탕이 되는 연합훈련까지도 말하자면 이게 중단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된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내부 말하자면 그 위신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위축될 수 있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 최우선 관심사에 대해서 북한 당국자들이 그냥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담화에서든 북한은 이한 연합훈련을 상당히 강하게 비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또 실질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군 병력들을 동원해서 경제 발전 현장에 이렇게 말하자면 내몰고 있는 상황인데요. 훈련이 실제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 병력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북한은 이 부분에 상당히 맞으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의 중단 여부는 북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최우선 관심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에스퍼 장관이 이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한미 그 공중연합훈련 이것은 이제 축소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에스퍼 장관이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얘기한 그 연말 시한을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과잉 대응하면 외교의 문이 닫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2017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 외교가 군사력보다 힘이 센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외교하는데 군사, 국방 분야도 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마크 에스퍼 장관의 발언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15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한 안보협의회의는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두 나라의 최고위급 군사정책협의 조정기구입니다. 먼저 안보협의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에스퍼 장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The only ones who benefit from expiration of JSOMIA and continued friction between Seoul and Tokyo are Pyongyang and Beijing.
네, 에스퍼 장관은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나 한일 간 갈등으로 득을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에스퍼 장관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의 유지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한국과의 입장차 좀 좁혔습니까?
예, 그 발표를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방금 에스퍼 장관의 발언 들으신 대로 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득을 보는 건 중국과 북한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우회적으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사실 그동안 해온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웃을 것이다.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오면서 미국 정부는 고위 당국자들이 일관되게 지소미아의 유지를 강조해왔는데요. 그렇지만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이 한미 연례 안보회의장에서도 그렇고 또 에스퍼 장관이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청와대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을 봐도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한국 정부가 고수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적 청와대 대변인이 에스퍼 장관 면담 이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소개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 이렇게 에스퍼 장관에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호하지 않은 어조로 그러니까 좀 더 단호하게 지소미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당국이 먼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네. 정부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이 계속해서 한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이 그 미국, 한국, 일본 그 삼각동맹을 연결하는 이제 핵심고리입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과 한국은 이제 동맹관계죠. 네.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도 동맹관계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우방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삼각동맹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 관계는 미국, 일본, 미국, 한국보다는 좀 약한 고리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고리를 이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는 그 지소미아, 이 정보보호협정 이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미국은 이제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이것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 지소미아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크게 보면은 전략적 관점에서 이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중국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건데요. 이 만일 지소미아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종료가 돼버리면 한국 일본 관계가 상당히 약해지고 미국이 추진하는 그 삼각동맹 굉장히 탄탄한 지금 삼각동맹을 원하는데 이것이 그 한 고리가 그야말로 끊어지는 듯한 그런 그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뜻에서도 지소미아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꼭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 또 기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 좀 더 큰 틀의 하나의 전략적 구상이고요.
예.
그중에 하부구조가 지소미아입니다.
네.
지소미아는 형식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탐지한다거나 또는 사이버 안보 이 문제를 대응한다든지 북한은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지소미아가 중요하고요. 또 그렇다면 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사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북한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중국을 견제하고
예.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일본과 호주 그리고 한국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동북아 지역에서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사실 이러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여를 한국 정부는 사실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는 군사 동맹이긴 하지만 이 바로 이웃 나라인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맞자면 경제적인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절대로 간과하기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 전략에 있어서 핵심이고 또 중국을 겨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중에 하나가 이미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사드 맞다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국익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미국과의 등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마침 이 한국과 중국이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셨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네, 다소 좀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한국은 이제 세계 그 11번째로 큰 무역 대국이고요. 지금 그 한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량이 미국과 한국과의 무역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일 무역 상대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지소미아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 중국의 언론 보도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지소미아가 끝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흐뭇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그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굉장한 무역 교류가 많은 한국으로서는 이렇게 지금 미국, 한국, 중국, 일본까지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곤혹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소미아 문제 못지않게 또 미한 양국 큰 입장차 보이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의견 조율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지소미아와 마찬가지로 사실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에스퍼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경도 한국 국방장관과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체결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이 5배 50억 가까이 말하자면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미국 측의 요구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 이 여론도 상당히 나쁩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에 응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선택한 단어는 그겁니다. 그래서 양국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말하자면 분담금을 책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은 미국이 50억 달러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고요. 물론 한국 정부가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분담금 책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지난해 10억 달러 정도를 분담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일정 정도 다소 증액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제시하는 액수는 맞추기 힘들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내 일각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우려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는 이제 10억 달러에서 이제 50억 달러로 5배로 올려라 하는 건데요.
예.
상당히 뭐 굉장히 많은 그것도 한 500%나 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미국 내에서도 이건 좀 과도하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최근에 그 CNN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갑자기 50억 달러를 한국에서 이제 방위비로 받아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아무런 그 근거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모음으로 쓰니까 50억 달러를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50억 달러를 받아내라 이렇기 때문에 국무부, 국방부 실무자들이 상당히 당황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 이만큼요. 잘 좀 이건 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도 논의가 됐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에스퍼 장관이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이미 언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식적인 그 양측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워낙에 지소미아나 또 방위비 분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공동성명에는 이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방식의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돼 있거든요. 아까 그 에스퍼 장관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외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조정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미죠. 공동성명의 문구는.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이 확정한 바는 없고요. 한국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면요. 미국과 한국은 그 연례 안보협의회의나 또 합참의장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에 상당한 비중을 뒀었어요. 근데 올해는 또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좀 그 흥미로운 그 미스테리한 부분인데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그 SCM 그 안보 협의의 사례를 보면 이제 바로 끝나고 나서 성명이 나오죠. 그래서 공동 성명 나면서 핵과 미사일 이런 것에 상당히 우려한다. 뭐 대처 방안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15일 날 그 회의가 열리긴 했고 그 이것이 가장 큰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건데요. 지금 발표된 공동 성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성명 자체가 사실은 뭐 몇 주 몇 달 전서부터 사실 다 이것이 이제 합의가 돼서 이제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저녁 7시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늦게 이제 이것이 발표된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 미국과 한국 그 국방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틀림없이 얘기는 했겠지만 지금처럼 그 실무 협상이 잘 안 되고 이런 교착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 성명에다 넣고 이것을 갖다가 그 불필요하게 자악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 문제가 주로 논의된 그 미안 안보 협의 회의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담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명길 순회대사는 지난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2월 중에 실무협상을 다시 열자는 제안을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담화에서는 북한이 비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그 여부가 분명치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담화를 전체를 읽어봐도 약간 그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비건 특별대표가 12월 중에 실무협상을 갖자는 제안을 한 소식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게 입장 변화를 말하자면 하고서는 제안을 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런데 자신이 보기에는 입장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말하자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그 담화에서는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에 제기됐었던 한국전쟁 종전선언 그리고 또 연락사무소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문제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담을 여는데 말하자면 조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권이나 또는 그 발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재 완화를 얘기하는 것이 분명한데 북한이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실무협상을 앞두고 입장을 정했는지 또 그뿐만 아니라 체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 김명길 순회대사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담을 하자는 건지 또 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 역시 분명치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전쟁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이거는 두 번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재를 원하는 거다,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보시는지요?
네, 이것이 뭐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이건 그 지난 그 10월 초에죠.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그 실무협상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예.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제시한 것이 그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반대급부를 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기브 앤 테이크죠. 그래서 비핵화를 하면은 미국이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 한국전이 끝났다는 이런 선언을 미국이 이제 할 용의가 있고 연락사무소, 대사관은 아니지만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제안을 그 미국의 그 대표가 북측에게 이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그 김명길 대사의 그 담화를 보면 여기서 보면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니까 이걸 갖고 할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지만 북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그 제재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가장 큰 그 석탄 그 수출. 북한이 이제 과거에 한 석탄 수출을 통해서 연간 한 10억 달러 벌어왔는데요. 석탄, 섬유 수출 이런 것을 허용해라. 이런 것을 내놓으면은 우리가 실무 협상이고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지만 이것이 아니고 과거처럼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이런 거 갖고는 저 회담에 응할 생각도 없으니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런 것이 이제 성명의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자정에 이제 깜짝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때도 제재 해제를 요구했었는데 그럼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 여전히 제재 해제로 봐도 되는 걸까요? 이번 담화를 통해서.
예, 분명하게 이번에는 사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 그동안에 북한이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외부에서 그런 사안들을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회담을 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남은 것은 경제 제재 완화입니다. 그것을 생존권 그리고 발전권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한은 사실 이번에 김명길 순회대사의 담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미북 협상에서 1차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자면 밝힌 겁니다. 그것은 경제 제재 완화다.
네.
그런데 제재 완화는 북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정일관 아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이후에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지난 6월부터 1년 반 가까이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핵심 이유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추가적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열릴 것인가 이 부분도 여전히 그래서 전문가들은 확실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지난달에 참 어렵게 스톡홀름 실무협상 열렸습니다. 근데 실패했는데 때문에 지금 이 실무협상이 다시 재개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 진전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망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일단 그 미국 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제 북한한테 12월에 열자 얘기를 했고요.
예.
김명길 대사의 이번 성명이 약간 좀 뭐 조건이 달려있긴 했지만 어쨌든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12월에는 이제 미북 간의 그 실무협상 많이 열린다면 2차 이제 실무협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뭔가가 이제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아직 그동안에 나온 미국과 북한 간의 발언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미국과 북한 간에는 아직 그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그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비밀 핵시설, 핵무기 또 미사일 이런 것을 이제 다 없애라. 검증, 사찰 이런 걸 다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런 무슨 연락사무소라든가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석탄, 섬유, 수산물 이런 것을 완전히 해제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건데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주고 싶은 것과 받고 싶은 것 간에 상당한 거리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그야말로 빅딜이 이뤄질지 아니면은 그것이 어려우면은 스몰 딜 좀 모종의 그 요거보다 작은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을 할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그럴 사안입니다.
이 제재 완화는 조금 뒤로 하고서라도요. 미국이 금강산 관광 허용을 북한에 제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이 금강산 내 그 한국 당국의 시설 문제가 지금 그 현안으로 대두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 정부 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다음 주에는 한국의 김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과 두루 또 의회까지 포함해서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뭔가 제시할 카드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게 김연철 장관 주변에 말하자면 전망들 아닙니까? 실제로 김연철 장관도 워싱턴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부 말하자면 주무장관으로서 김연철 장관이 지금 상당히 그 말하자면 골몰하고 있는 사안이 개별 관광일지라도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미국 측과 원활하게 협의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 중이다라는 관측들은 많이 있었고요. 미국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제재와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조율할 것인가 관심인데요. 이 미국 내 일부 당국자들은 이것이 금강산 관광은 그것을 푸냐 안 푸냐를 미국이 발표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이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말하자면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한다 그럴까요? 양해를 한다 그럴까요? 이런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올해도 한 달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그 미국 실무협상이 열리고 또 미국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 만약에 협상들이 다 결렬되고 나면은요 양국 관계의 그 외교 창이 닫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핵실험 또 ICBM도 발사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정상회담 문제는 이제 결렬이 된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안 열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평양에서 열린 그 4월 그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말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시 한번 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시한 중에 하나인데요. 전문가들마다 이제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무협상이 이제 순조롭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12월에 연다고 하면 12월 첫째 주에 가령 뭐 빨라도 여는 거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모종의 합의가 되더라도 별도로 이제 또 그 미북 그 정상회담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이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그 장소도 문제고 또 시기도 문제고 또 정상회담이 만나면은 합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뭐 3-4주 걸리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으로 좀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경우 핵실험이나 북한이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ICBM이나 핵실험을 발사하면은 이제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미북 관계 완전히 끝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과거처럼 그 동해안을 겨냥해서 단거리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좀 그 미래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포커스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그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소식, 또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 김명길 순회대사의 담화, 그리고 서울에서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연기 기자,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작가 빅토르 비고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삶의 가장 큰 행복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요. 하루하루를 난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보낼 수 있다면 행복이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예요.
Always dreamed the boy I love would come along. And he'd be tall and handsome, rich and strong. Now that boy has come to me, but it sure ain't the way I thought it'd be.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1960년대 걸그룹이었던 더 크리스탈스의 히트곡 그는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소년이야 라는 제목의 He's Sure the Boy I Love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나열되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떠오르는 인물을 맞춰보세요. 주식 상장 표시기, 기차 실험실, 전신수. 전신수라고 하면 1800년대 후반 이 전신기를 다루면서 전신통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전기 투표 기록기. 이 단어만으로는 누군가를 떠올리기란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 단어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백열 전구, 탄소 전화기, 축음기, 미국의 발명왕. 이제 제가 어떤 인물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셨을 텐데요. 네, 맞아요. 바로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토마스 엘바 에디슨이었습니다. 이 에디슨이 발명한 천여 종이 넘는 발명품들 중에서 음악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물건 하면 바로 축음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축음기는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1877년 어느 여름 에디슨은 실험실에서요. 함께 일하던 존 크루세이 기사에게 설계도 그림을 건네면서 그 기계를 제작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죠. 설계도를 건네받은 존 기사는요, 어떤 물건인지 영문도 모른 채 괴상하게 생긴 기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존은 수동식 원통에 얇은 주석 박지를 대고 작은 나팔 모양의 부품을 달아서 그 그림에 나온 대로 그 기계를 완성을 하게 돼요. 에디슨은 그렇게 완성된 기계의 원통을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리는 새끼 양을 갖고 있었다. 메리의 새끼 양은 새 하얀 것이었다. 라고요. 그 나팔에 대고 말한 뒤에 그 부품을 원위치로 되돌린 다음 또 원통을 돌리자 방금 에디슨이 했던 그 말이 똑같이 반복돼 들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던 존 기사는 본인이 그 기계를 직접 만들고도 도대체 뭐에 쓰이는 물건인지 몰랐기 때문에 더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디슨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축음기, 1890년대 미국 사람들의 유흥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바로 동전을 넣으면 음악이 연주되어 나오는 축음기가 대도시의 유흥장마다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현대의 주크박스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축음기는 그 당시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그런 상품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시대에 축음기를 통해서 울려 퍼졌던 여러 가지 히트송들 중에서 한 곡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1897년 작곡가 캐리 밀즈의 손에서 탄생한 조지아 캠프에서라는 연주곡이에요. 에러 조지아 캠프 미팅 들어보시죠. 900년대 초 에디슨이 발명한 축음기를 통해 울려 퍼졌던 신나는 연주곡이었습니다. At a Georgia Camp Meeting 들었는데요. 이 분명히 축음기가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기에는 너무 비쌌던 축음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장비가 없이도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오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이야기예요. 바버샵 콰르텟이라는 건데요. 이 1890년대 초부터 이 바버샵 콰르텟은 마치 유행처럼 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좀 낯설게 느껴지죠. 바버샵 콰르텟. 뭘 말하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바버샵은 남자들이 주로 머리를 자르러 가는 이발소를 말해요. 그리고 콰르텟이란 보통 4명 정도 모여서 함께 화음을 넣어 부르게 되는 사중창을 뜻하는데요. 이 바버샵 콰르텟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 이발소 사중창 정도가 되겠네요. 주로 우리가 떠올리는 노래라고 하면 다양한 악기들의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는 음악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바버샵 콰르텟은 악기 사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반주 상태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가진 목소리의 매력이 아주 잘 표현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 바버샵 콰르텟 과연 어떤 음악일지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이어갈게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라는 제목의 Carry Me Back to Old Virginia.
Carry me back to old Virginia. There's where the cotton and the corn and taters grow. There's where the birds warble sweet in the springtime. Long to go.
목화와 옥수수,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는 곳. 봄에는 새들이 지저귀는 내 고향으로 날 데려다줘라는 가사를 가진 Carry Me Back to Old Virginia 들으셨어요. 바로 이런 음악을 바버샵 쿼텟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절 그 노래, 1890년대 유행했던 바버샵 쿼텟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여기서 또 다른 바버샵 쿼텟 음악 하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자세한 이야기들로 바버샵 쿼텟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 인디애나주 와바시강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On the Bank of the Wabash Far Away라는 곡이거든요. 쉐넌 중창단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That is missing in the picture. Without her face, it seems so incomplete, so incomplete. I long to see my mother in the doorway as she stood there years ago, her boy to greet. Tonight along the Wabash, from the field there comes a breath of new-mown hay. Through the sycamores the candlelights are gleaming on the banks of the Wabash. Many years have passed since I strolled by the river, arm in arm with sweetheart Mary by my side. It was there I tried to tell her that I loved her. It was there I begged of her to be my bride. Long years have passed since I stole by the churchyard. She's sleeping there, my angel Mary dear, my Mary dear. I love her, but she thought I did not mean it. Still I'd give my future, were she only. Along the Wabash, from the field there comes a breath of new-mown hay. Through the sycamores the candlelights are gleaming.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thumb through something. Thumb through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thumb through something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ave you read all of my report yet?
Well, not carefully. I just thumbed through it quickly while I was eating lunch.
Oh, I see. Let me know when you have read it completely.
Will do.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ave you read all of my report yet? 내 보고서 다 읽어봤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Well, not carefully. I just thumbed through it quickly while I was eating lunch.
글쎄, 자세히는 안 읽었어. 점심 먹으면서 대충 훑어보기만 했어. 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제가,
Oh, I see. Let me know once you have read it completely.
아, 그렇구나. 다 읽고 나면 알려줘. 라고 하자 제이슨도,
Will do.
그럴게 라고 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thumb through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ave you read all of my report yet?
Well, not carefully. I just thumbed through it quickly while I was eating lunch.
Oh, I see. Let me know when you have read it completely.
Will do.
Today's expression is thumb, T-H-U-M-B, thumb through, T-H-R-O-U-G-H, through something, thumb through something. When you thumb through something, you are quickly turning the pages of a book, magazine, or a document, and only read few parts of it. Thumb through something은 무언가를 휙휙 넘겨보다, 급히 대충 훑어보다 라는 뜻입니다. 책, 잡지, 신문 또는 서류 등을 대충 휙휙 넘겨보는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In today's conversation, it looks like Jason didn't read all of my report carefully. He only thumbed through it quickl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저의 리포트를 아직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대충 훑어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Well, not carefully. I just thumbed through it quickly while I was eating lunch.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을 급하게 휙휙 넘겨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thumb through something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lease don't thumb through the book. Read it carefully.
는 책을 대충 살펴보지 말고 신중하게 읽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 like to just thumb through the articles in business magazines.
이 문장에도 오늘 배운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나는 경제 잡지 기사는 그냥 대강 넘겨보는 걸 좋아해. 라는 말이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ave you read all of my report yet?
Well, not carefully. I just thumbed through it quickly while I was eating lunch.
Oh, I see. Let me know when you have read it completely.
Will do.
Let's review. To thumb through something means to quickly look over something. Thumb through something. Thumb through.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